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핍박했던 자들은 물론 로마이기도 했지만 다름 아닌 유대주의자들이 더욱 극렬히 지척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후 그 박해와 핍박은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삶을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거듭 말씀하시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그 미래를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당부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싼 값에 그 참새들이 팔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에 관계하시고 그 일들을 잊지 않으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 너희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 이제 제자들에게 더 격려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당부를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유다의 그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길을 가다가도 로마의 병사를 만나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던 이런 박해에 숨 막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시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로마의 병사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질문을 했을 때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라고 대답을 하면 정답이고 그 사람은 패스가 되는 것이고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를 시인하면 호몰로게네세 엔 에모이 호몰로게세 엔 에모이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 안에서 고백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시인하면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께 완전히 소속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소속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시인한다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입으로 내 안에서 고백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킨다고 해서 누가 딱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따위의 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소속되어 버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로마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다가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그분과 결합하고 연합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관계만이 이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께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둘러선 사자들, 그 증인들 앞에서 그가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고 고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법정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이 열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지은 죄가 필름처럼 쫙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그러면 그 드러난 죄 앞에 우리가 유죄요라고 판결을 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변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유죄 선고가 떨어지기 직전에, 아버지, 내가 이 아무개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살찍고 피 흘려 이 모든 죄를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내가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변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은 무죄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뒤에 나옵니다만, 주님이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진 그 현장에서 유죄의 판결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그를 외면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전혀 그에 대해서 변호하시지 않고, 나는 그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이 사자들 앞에 내가 그를 부인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둘러선 사자들 앞에서 그가 바로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님이 고백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만,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단한 명인 거죠. 제가 실제로 실험해 봤어요. 저 대관령에 양떼 목장에 가가지고, 겨울이라 양떼들이 다그 실내에 있었는데, 그 양떼 앞에서 제가 손짓하고 발짓하고 별짓을 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미친놈이 저렇게 저러고 있나? 이렇게 양들이 꼭 저를 보는 눈이. 근데 잠시 후에 저쪽에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수백만에 되는 양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사람 쪽으로 쫙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를 또 얻었죠. 목자에 대해서는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반응을 해요. 그 목자의 작은 소리 하나에까지 양들이 반응을 하면서 쭉그 앞으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한번 쳐다봐 달라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양들이. 그한 사람의 목소리, 그한 사람의 손짓에 양떼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그는 양을 깊이 알고, 양은 그를 따르는 관계, 양은 철저하게 그 목자의 말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그에게 복종하는 관계,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것이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날이 올 것임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증인된 사자들 앞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철저하게 부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자를 어두운 데다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철저하게 부인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을 진실되게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분명히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앙과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으로 진리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거짓되고 그릇된 신앙의 고백으로 주를 믿노라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많은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하실 것임을 주님이 여기서 확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를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은 평안의 시기에 내게 뭐 아무런 불이익이나 핍박이 없는 이런 순간에 입술만의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나를 둘러싼 모든 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의 고백의 결과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나의 직장,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내 가족,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는 그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뭐 해를 당할 이유도 없고 손해를 볼 그런 상황도 아닌 자리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죠.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나? 네가 쓴 책, 네가 주장한 거, 네가 반박문에 게재한 거다 아니라고 얘기해라. 다 불태워버려라. 그럼 너를 파문하지 않겠다. 파문은 곧 죽는 거예요. 파문하면 누가 그를 죽여도 그를 죽인 사람에게 그 살인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루터가 섰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럼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 루터도 겁이 나고 두렵고 순간적으로 그가 많이 흔들렸냐면 하루 기회를 더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룻밤을 잠을 잤는지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기도를 했겠죠. 밤새도록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절대로 부정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대로 정직하게 답변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지. 예수 믿어? 믿지. 이런 평안의 시대에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을 때 하는 그런 대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믿음이 있으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할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신앙은 바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평안의 시기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절도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데, 환난과 핍박의 날에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할수 있다?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얘기들을 하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못하고 그런 고백조차도 관심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런 날이 도래하면 내가 담대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언제나 이 고백의 문제 앞에서 결국 순교의 길을 가게 되거나 배도의 길을 가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자의 신앙의 최고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얼마의 연봉을 받을 것이냐? 어디에 어떤 집을 마련해서 내가 그 집에서 잘 먹고 잘살 것이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 위에 가장 최상위에 원천적으로 우리가 몰입하고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은, 나는 지금 이 믿음을 가졌으며 이 고백을 내 영혼에 품고 있는 자인가 하는 문제를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사유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조금도 나의 믿음을 은닉하거나 내가 신자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은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이 참된 진리를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내가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닐까, 이 경건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유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언제쯤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럼 만약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치열한 시대 속에 어떻게 내가 이 고백을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자에게 항변을 말하는 모든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어라, 너나 믿어, 이렇게 했던 것들 용서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이걸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주는 선명한 깨달음과 감화를 모두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선명한 진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거 아니야, 틀렸어, 나는 그거 믿지 않아,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이것을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복음을 제시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보이고 명백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도 의도적으로 마음의 쉴드를 치고 이걸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모든 거부, 반항의 행위, 명백한 성령의 역사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사탄의 역사라고 호도하면서 단죄하는 행위, 성령의 역사를 사칭해서 그릇된 이득을 취하는 이 같은 모든 일들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공통점이고 특징이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이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우리의 기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고 그러기를 기도합니다만,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나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날 내버려둬.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이런 죄들이 그 유형에 포함되는 배도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디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구해야 되겠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엉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깨닫고, 그래서 엉터리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도 없고 바른 교리도 없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엉터리의 신앙을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개혁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 앞에까지 왔다가 아니야 그러고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경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성령의 회방죄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해야 하는 일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전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영혼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명백한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 제 길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그 같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이같이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성령을 모독해서 진리를 비웃고 그 가치를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기면서 멸시하는 자들도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모독한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 전혀 그 영혼을 낮추어 순종하려고 하든지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 구원의 도를, 영생과 영벌의 이 진리를 멸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나 주라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명백하게 이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기도행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그 자신의 유기도행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주님이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영영히 거부해버리는 것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므로 그런 자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영생과 영벌의 심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개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가의 문제는 그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지만 오직 옥토에서만 생명의 반응과 징후와 결국 성장이 일어날 뿐이잖아요. 길가, 돌짝, 가시떨기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잠깐 어떤 징후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곧 다시 사그러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반응을 통해서 곧 그가 누구인지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진지한 반응과 결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가 증명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높은 사람들과 권력자들 앞에 이끌어 드릴 때에 너희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너희가 자신을 위해 변호할지 또는 무엇을 너희가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해야 할 것들을 바로 그 시간에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대비시키시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오직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 이유만으로 박해와 핍박의 현장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예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회당과 정치를 하는 높은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앞에 필연적으로 서게 될 것을 주께서 내다보시면서 그런 매우 두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그런 날들이 너희에게 닥치게 될 때 너희가 무엇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그 두려움으로 움츠려드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두려워지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러죠. 하늘이 노래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야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공포에 사람이 짓눌려버리면 인간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그게 패닉이라 그러잖아요. 패닉.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지면 극단의 공포 속에 인간이 패닉에 들어가면 자기 몸이 타들어가고 있고 팔이 하나 잘려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패닉이 오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포에 짓 눌려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며 라는 말, 아폴로케세스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법적으로 자신을 옹호하거나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 그러니까 매우 엄중한 상황을 전제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가 결정나는 이 법정에서 내 자신을 지금 변호해야만 되는 이 상황에 섰을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우리가 서게 될 최악의 장소가 어디냐? 법정이에요, 법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에 금하고 있는 법을,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주장하면서 시대가 만들어내는 불법을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어느 날인가 성도는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이미 그 시대의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성경과 유구한 교회의 역사 속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응?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고 다 무병장수해야 되는 거라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아직도 그렇게 철없이 한단 말입니다. 제자의 길은 여기까지를 각오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경에 말하는 위대한 복 가운데 하나, 그 최후의 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뭐가 복이에요 도대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시대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러한 날들이 도래하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평안의 시대에는 변질, 신앙의 퇴보를 주의해야 되고요. 고난과 핍박의 역경의 시대에는 배도와 타협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참된 신자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그리 녹록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만하고 뭐 살만하고 뭐 좀 괜찮은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이런 때라는 이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안과 번영과 안정의 시대도 신자는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흑암이 몰려오는 박해와 타락의 시대에는 성도는 더더욱 믿음의 날을 세워서 배도를 경계해야만 했던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들이 신자란 말이죠. 이 약한 세상이 복음을 반긴 적이 없었고 세상의 정신을 떠받들지 않는 자들을 혐오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면 다시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참된 복음의 편에 서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서리발처럼 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이 환난과 박해의 저울 위에 달려지는 때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6.25를 겪으셨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일제라고 하는 일본 군국주의의 총칼 아래서 또다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신사를 참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상 숭배의 이 중요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또 순교의 피를 뿌려야만 했던 그런 어두운 암울한 시대가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시대는 뭘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고 이 평안함 속에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다가 새겨 넣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삶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 뭐 취직을 해야 되고요. 뭐 누가 아프고요. 뭐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요. 뭐 어떻고 뭐 오직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그 저울 위에 달려졌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판명될지, 어떤 모습으로 결국 그날에 드러나게 될지에 대해서만 목사는 언제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무겁게 들으면서 우리 영혼의 다림줄을 다시 올바로 드리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끄집어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무슨 버선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딱 저울 위에다가 달아보고 그 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 각성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만족해서 감사하고 가능하겠지만 뭘로 그게 증명이 돼요? 어떻게 내 믿음의 진량과 부피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넘겨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적당히. 무슨 말을 할지, 혹 우리가 실수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그 정당성을 증언해야 됐고, 자기들이 절대로 그릇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핍박을 하면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지금 그게 영광이라고 떠들어대요. 또 얘기해요. 신천지 같은 인간들도 핍박받으면은 자기들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주 진짜 역겹지만 그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의 도를 추구하면서 복음을 수호하는 성도들이 그들보다 그 영적인 기백이 못하다면,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그들이 서 있어야 될그 자리에서 그들이 고백하고 증언해야 될그 빛나는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만 그 위대한 진리의 고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온 우주의 생명의 소리로 그 거룩한 울림을 계속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께서 지금 이런 말들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때에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들의 사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위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성령이 토해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극한의 순간에 가장 극적인 붙잡힘을, 사로잡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직은 이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때에 아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조금 남아있는 이 시기에 단언컨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혐오적인 발언 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자유가 존재하는 마지막 텀에 우리는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영원하신 약속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둘 줄 믿습니다.